요즘 하고 있는 20세기 읽기 세미나에서 그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업로드한 세미나 자료가 공업혁명에 관한 것입니다. 공업혁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그전에는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던 것을 지금 그 책에서는 공업혁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저도 그게 공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업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농업 그리고 문화산업 뭐 이런 아주 복잡하고도 많은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과거에 산업혁명이라고 했던 것들, 했던 사태가 반드시 공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업에서의 뭔가의 발전이 있었고 그런 공업에서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했으니까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게 적당하겠죠.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산업으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공업으로 번역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단어를 이용해서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글로벌 사회사, 그러니까 글로벌 소셜 히스토리를 의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애슈턴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애슈턴의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은 김태현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김태현 교수가 지금 성균관대학 사학과, 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지낸 분이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업적을 내놓은 분이죠. 그런데 이 토마스 애슈턴의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 이후로 그 산업혁명에 관한 이 책 자체가 일단 1948년에 초판이 나왔고 68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또 97년에 새로운 판으로 나온 것, 97년에 나온 걸 가지고 번역을 했다 해도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더군다나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는 97년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좀 낡은 책이에요. 낡은 책인데 제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토마스 애슈턴의 이 책의 엄기니 서문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반드시 사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옹기니 서문 마지막에 김태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 점에서 1차 산업혁명과 애슈턴의 이 책은 여전히 현재성을 지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흔히 연대로 말할 때는 1760년에서 1830년, 여기 적혀있죠. 1760년에서 1830년이라고. 그러니까 요 시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대체로 과거에 그러니까 지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산업혁명이라고 배우면 1760년에서 1830년 이것만 산업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태들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를 안 했었죠.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고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기억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책은 이 토마스 애슈턴의 이 책은 1차 산업혁명에만 국한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과 지금 현재 요즘에 그냥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성격이 다르냐 하면 그것이 아니죠. 김태경 교수가 옹기니 서문 마지막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일찍이 1차 산업혁명이 나온 여러 문제들이 새로운 역사적 과학기술적 조건 속에서 전면화된 것 혹은 그것의 현대화된 버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의 문제점 또는 근대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전히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이 책을, 토마스 애슈턴의 이 책을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전적인 저작이니까 한번 읽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에릭 옵스범의 그 책보다도 이 책이 더 얇고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1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이 책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애슈턴의 입장과 그 공헌을 보면 기본적으로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루어진 기술 혁신과 경제적 변화들, 이것들을 실증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루어진 기술 혁신과 경제적 변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한 실증 데이터는 아주 충실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영국 사회와 영국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충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혁신과 경제적 변화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영국이 여전히 농업적이고 수공업적인 국가로 남아 있었다 한다면은 과연 그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 말이죠. 급증한 인구, 그때 바로 이제 그 멜서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기아와 질병의 공포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이게 좀 상당한 심각한 문제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슈턴은 기본적으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제1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 이 입장이 조금 있다가 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당시에 그 산업혁명에 관한 그런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비관론과 낙관론이 있는데, 이것은 옹기니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옹기니 서문에 있는 내용이 뭔가 그 김태경 교수가 새로운 얘기를 가져다가 막 써놓은 게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얘기를 널리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산업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옹기니 서문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까지도 다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애슈턴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1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요게 또 이제 산업혁명에 관해서 연속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연속성, 지속성을 띠고 있으니까 혁명이라고 말하면은 앞에 있던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엄청난 단절이 있어야 혁명인데 애슈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전의 것들을 이전의 것들이 완전히 다른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한국에서 21세기 한국에서는 좀 혁명적인 변화가 있죠. 혁명적인 변화가 있죠. 어느 정도로 그 경공업 예전에 그 구로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봉제 공장, 가발 공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운영되고 있던 때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중화학 공업 지금 제조업에 관한 하는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정권이 바뀐 뒤로 좀 말아먹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R&D 예산도 깎아먹고 해가지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주포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정확하지 않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리고 그렇게 고성능의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전쟁 무기 만드는데 전쟁 무기보다 조금 약한 것들은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보면 한국은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단절적인 그 이전의 경공업 시대하고는 굉장히 단절되는 또는 가공무역 시대하고는 단절되는 그런 중화학공업의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등장했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그렇게 굉장히 큰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죠. 애슈터는 그런 점에서 혁명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산업혁명은 제가 이걸 이제 공업혁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 그리고 지식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식 조직의 문제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지적인 것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혁명적인 측면도 좀 있죠. 즉 영국인의 물질 세계와 정신세계를 모두 변화시켰고 그 변화의 폭과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은 혁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슈터는 1760년에서 1830년의 이 시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지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세계의 측면에서는 즉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모두를 이렇게 아우른다라고 할 때는 그 폭과 성격의 측면에서는 혁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즉 제1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트는요. 여기 산업혁명에 대한 이 시야 자체가 굉장히 일단 영국 중심적이고 조금 범위를 넓혀봐야 유럽 중심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태균 교수가 이것 때문에 이 책을 굉장히 탁월하다고 평가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외우잖아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토마스 애슈터는 영국의 비국교도 집단, 그러니까 성공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 우리가 이 영국을 영국 근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좀 놓치기가 쉬운데, 영국은 국교도 집단과 비국교도 집단 사이에 굉장히 그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종교적인 어떤 종파를, 다들 기독교도인데 어떤 종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식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요소가 되죠. 그런데 이제 토마스 애슈터는 영국 비국교도 집단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건 아마도 본인의 태생적 배경이 비국교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기술 혁신을 가능케 했던 정신적, 문화적 요인 가운데 하나를 이 비주류 집단, 그리고 주변부 지역에서 찾습니다. 요거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죠. 요거는. 저도 요즘에는 20세기 읽기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된 게, 비주류 집단과 주변부 집단이 그냥 말 그대로 비주류이고 주변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그 영역으로부터 뭔가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겨난 변화들이 주류를 많이 바꿔내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을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슈턴이 이렇게 잘 살펴본 게 뭐냐면, 애슈턴은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는 아닌데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산업혁명 시기에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기아와 질병의 공포였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기술혁신의 재능과 경영혁신의 의지를 품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자발성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연구해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적 지배자들이나 그들이 입안해낸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 영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역동성을 가져온 위력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지적인 중산층이죠. 지적인 중산층 계층이 역동성 있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를, 궁극적인 의미를 개인의 영달, 뭐 치부 이런 데서 얻는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회가, 또는 그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집단이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풍요롭고 이렇게 괜찮을 때, 좋은, 정말 말 그대로 괜찮은 시기에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못 대어에 먹은 놈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를 극단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상태로 만들죠. 부자 감세를 통해서, 뭐 말은 그렇게 하죠. 낙수 효과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부자들을 살기 편한 나라로 만들면, 부자만 살기 편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중산층이 몰락해 가죠. 중산층의 몰락을 목표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4년 한국에서 지금 정치적 여당의 목표죠. 그게 그게 이제 몰락해야 될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저 민정당의 후예로 계속 이어져 온 정당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보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진보적 자유주의자, 노동조합의 우호적이던 진보적인 자유주의자 토마스 에시터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노동조합의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해도 이때의 영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중심의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정치적 배경은 마가레트 대처 이전에는 항상 그랬죠. 마가레트 대처가 개판이었고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영국을 부익부 기니핀으로 만들고 모든 걸 민영화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마가레트 대처가 영국병이라고 불렀던 것, 그것은 사실은 그 거짓 이데올로기였죠. 그렇게. 여튼 그런 얘기는 뭐 그냥 열받아가지고 제가 괜히 좀 광문했습니다. 네. 토마스 에시턴의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경향, 옹기니 서문 첫머리에 사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시턴은 기본적으로 낙관론인데요. 비관론자들은 뭐냐면, 산업혁명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쪽이에요, 말 그대로. 이것에 관한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잉글랜드 산업혁명에 관한 강의를 1884년에 내놨으니까 바로 19세기 말이죠. 얼마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될 때,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비관론이 나올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콘체른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정말 몹시 괴로워하고 그러던 시기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마르크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적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활동을 무너뜨리고 개인간, 개별기업간 경쟁을 원리로 삼아서 새로운 경제체제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의 삶이 그렇게까지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토인비 입장입니다. 굉장히 그 비참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토인비의 말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그 엥겔스의 책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제 폴 망투, 그 다음에 시드니 웹, 베아트리스 웹.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구죠? 해먼드, 그러니까 로렌스 리, 브리튼 해먼드, 그 다음에 루시 바바라 브래디 해먼드 뭐 이런 부부들이 등장해 시드니 웹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부인데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흔히 시드니 앤 베아트리스 웹 이렇게 불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풀네임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이제 사회 개량주의자들 또는 이제 페이비언 협회 이런 사람들이죠.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비관론을 토인비 비관론을 계승해가지고 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론가로는 모리스 도비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1차 산업혁명을 근대 자본주의 역사 발전의 한 국면으로 보긴 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자본주의 역사에서 1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그런 그 엄청난 단절 이런 것들은 엄청나다. 그러나 그게 노동계급의 혹독한 경제적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요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좋지 않은 측면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비관론이죠. 대체로 우리는 비관론만을 보고 살아왔지만 또 낙관론도 만만치 않아요. 조지 언윈이라든가 존 클래펌, 그 다음에 허버트 히턴, 그 다음에 조지프 슘페터. 슘페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이긴 한데 미국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요제프 슘페터라고도 해도 되지만 조지프 슘페터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 이름을. 그게 이제 제1차 산업혁명을 딱 그냥 하나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보는 거죠. 경제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이 대중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린 것은 아니다. 이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 휘트먼 로스토죠. 경제발전 단계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이 영국의 경제성장에서 도약을 이뤄낸 단계니까 요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단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넉넉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더 나은 삶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먹고 사는 것 너머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낙관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비관론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이고도 낙관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한 번 더 엄기니 서문 내용,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세계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발휘한 보편화의 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